현장 복음 메시지 55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서론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음 누리는 단계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환난이 온다, 환난이 안 온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노예가 됐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문제인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핍박당했잖아요. 너무 많이 고난당했잖아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잖아요. 마지막에는 풍랑 만났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갔는데 결국엔 로마에서 순교했죠.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문제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느냐 할 때 그 하나님 만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만난다, 구원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그 말도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자기 모든 배를 채우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육신 가지고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지지도 막 9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주 2일째 근무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왕, 그 우리의 왕으로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나 왕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먹어가지고는 또 배고파지게 돼 있다. 뭘 먹어야 되느냐?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냐? 그걸 먹으면 죽는 그걸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게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왜 우리 보고 갑자기 난데없이 식인종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왜 피를 먹어야 되냐? 안 되지.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싹 다 떠나갔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누가 저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 싹 떠나갔어요. 제자들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못 모르고 대답했는데 너무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분위기상 졸다가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정확한 말을 했어요. 나는 말씀 받아야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줄 알았고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지금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죠. 육신적인 기적 보고 가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받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은 나중에 흩어져요. 나중에 그 기적 계속 안 나오면은 다른 기적 일어나는 대로 갑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리 수준이면.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본 것이 너무 잘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시대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정상으로 누려지도록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상태 속에 항상 있도록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오직 예수. 그죠? 마귀는 이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가 이쪽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왜? 종교 평화해야 되니까. 종교 때문에 테러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 욕하지 말고 다 같이 평화롭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요 싸움하는 겁니다. 오직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임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삶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믿어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 해결하신다는 사실, 끝내셨다는 사실, 지금도 끝내고 계신다는 사실, 이미 끝내셨고 그 끝내신 사건이 내 삶에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염려합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오늘 이걸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는 순간. 이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우리가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었던 모든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셔야죠. 저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체험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는 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100억, 1000억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저는 당장 1억 생길 수 있고 100억 생길 수 있고 1000억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게 저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제대로 언약 붙들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 아니라면 해결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괴롭히셔야만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편지 구가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한 그대로 즉각 응답받는 그대로 응답받는 게 제일 많다고. 근데 사람들 그게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갈보리산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문제 하나 찔끔 그거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수준 낮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인생은 돼야죠. 충분히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갖고 가세요. 정말로. 모든 문제 갖고 가서 예수 이름을 적용시켜서 꺾어버리세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계속 묵상하면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쾌감을 누리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정말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최근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방 기간 동안에 음식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3, 4월 대신방 하면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 다른 교역자분들이 살이 찌면은 크게 뭐 그 지장 없습니다. 제가 살이 찌면 곤란합니다. 결혼을 안 했잖아요, 제가. 여자들이 당장 뭐 이번 주에도 글 보니까 인터넷 돌아다닌 글이 따라 배 나온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 혼사길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차 타고 다니지 이래가지고 뭐 계속 뭐 얻어먹고 다니지 이러니까 살이 얼마 쪘는지 딱 보니까 이거 바지가 잘 안 맞아요. 거의 작년에 입었던 바지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보이잖아요. 이게 흑암 꺾었어요. 모든 더러운 뱃살, 내장, 지방,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꺾었어요. 계속 꺾고 선포했어요.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몇 달 계속했어요. 살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딴 때는 기도 안 하죠. 씻을 때는 보이니까 기도하잖아요. 씻을 때만. 그 씻을 때만 흑암 꺾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야식을 항상 전에는 제가 상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군것질 못했어요. 군것질 부모님이 군것질 할 돈은 주실 건데 제가 미리 겁먹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먹었다니까요. 이러니까 조금 돈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과자 사 먹고 빵 사 먹고 이게 막 전문성 있게 이래가지고 밤에 빵 한 개 먹고 그 전에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말랐습니까? 그때 기도 제목은 60kg만 넘어보자 이거였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혹시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했다가 혼났잖아요. 지금도 좀 운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60kg 한번 넘어보자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릴 때 그 군것질 못했지. 이러니까 살찌는 답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배영광 집사님하고 포럼을 그때 많이 했는데 영광 집사님도 엄청 말랐거든. 둘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살찔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배 집사님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살이 막 찌기 시작해 조금씩 조금씩.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먹으래. 무조건 먹어. 먹으면 배만 나오지 않냐 이러니까 일단 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딴 데가 찐대.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으면 살찐데 그렇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거 전문성 있게 먹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면은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마시멜로우가 지구 두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초코파이 계속 군대 가서 먹고 이랬더니 살찌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찌잖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 꺾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랫동안 안 꺾였던 그 야식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이번에 이제 꺾이더라고. 그게 진짜 요즘에는 제가 전에는 사역 돌고 나면은 저녁 못 먹고 들어와서 이제 한 다락방 계속 돌고 나서 보면은 막 11시 12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아 이제 그래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먹고 잤거든요. 12시든 1시든 저녁을 먹고 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요거트 한 개 먹고 자는 체질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지가 맞아가지고 다시 맞아져서 제가 이걸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죠. 계속 막 하루에 한 7km 가까이, 그냥 올림픽공원 한 바퀴는 계속 돌아요. 가능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의지박약인 저 같은 인간을 축복하사 이걸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고, 이게 재밌네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붙잡고 흑암 꺾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는 살찌면 어떻습니까, 또. 살 빠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에게 똑같이 그리스도, 저와 똑같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최 목사님, 정 목사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시고 유 목사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시고 전도자 바울과 일곱 렘넌트와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어떻습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시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으로 실제로 성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오지 않지만 내가 가면은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았다. 이런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한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틀림없이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세대 속에 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2000년 동안 복음 전했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어떤 단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수준 낮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 메시지를 한 단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다른 세대도 어떤 다른 단체도 어떤 다른 민족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역사상 최고 축복이에요. 역사상 최고 축복받은 두 세대가 있다면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 때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맞다.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조금 더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비대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초대교회 때는 세계지도도 제대로 없었어요. 바울이 아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땅끝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지도를 모르니까 나는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스페인과 밖에 못 갔다니까요. 우리는 땅끝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응답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받은 세대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제일 축복받았어요. 더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전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귀하고 예쁩니까? 근데 저는 미안한데 우리 렘넌트들이 별로 안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자랐을 때요. 우리 하림이 나림이 자랐을 때 최정욱 목사님 연세가 몇 세이실까? 생각. 유광수 목사님 연세 몇 살? 그러니까 우리 나림이 하림이가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붙잡을 때는 유 목사님 연세가 80대, 최 목사님 나이가 90대를 향해 가는 시점. 저는 전도자, 1세대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제일 많이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세대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만의 행복이 있을 거예요. 다 찾아낼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 바꿔가지고 시작하는데 축복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 속에 보혜사께서 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알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권능이 임해버립니다. 우리한테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필요하면 앉은뱅이 못 일으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오늘도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괜히 가가지고 천호동 시장 가가지고 앉은뱅이 그 어르신 돌아다니는데 괜히 붙잡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이러면서 막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할 필요는 없어요. 은도 금도 다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왜 없는 척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시국에 계시는 우리 김진명 선생님 사장님께서는 너무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얼마나 믿음 좋은지 사도행전 3장 붙잡고 일으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유명한 게 돌아다니시는 앉은뱅이 보고 일으켰다 안 합니까? 은과 금 다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래서 손 붙잡고 일어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뭐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는 버스 아무거나 바로 타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 있었으면 일어났을 건데 안 일어나도 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한강 지금도 요단강 갈라진 것처럼 갈라집니다. 그죠? 근데 안 갈라요. 왜? 다리가 26개 있는데 왜 가릅니까? 안 갈라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면 오늘도 증거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은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 계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동거. 같이 산다니까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는 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후지 먹는다는 말을 썼어요. 식구라니까요. 한 식구 같은 밥상에서 주님이 나와 같이. 얼마나 귀한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삶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 받을 때 하나님 만났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미 지금도 만나고 있죠. 이것을 더 깊이 깨닫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뭡니까? 말씀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37절 38절에 베드로가 계속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붙잡으면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마를 찾는다 그러죠.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케리그마. 그 강단 말씀 중에서 나에게 꽂혀지는 말씀. 레마.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찾고 가셔야 됩니다. 주일 지나기 전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말씀 틀어놓고 실컷 틀어놓고 설교 시간 실컷 앉아놓고 레마를 못 찾은 채 그냥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지도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길을 다 주셨는데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약도를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가니까 자꾸만 당황하게 되죠. 자꾸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 하루 동안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주일 노는 날 아니죠. 그죠? 근데 뭐 어디 뭐 적당히 우리 저녁 뭐 가족들끼리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어디 갈 수도 있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레마가 정리 안 됐다면 가지 마세요. 레마가 찾아졌다면 그때는 하세요. 주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구약시대에는 성경에서 아예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날 은혜를 못 받으면 남은 6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부터 우리가 당장 실현하면 우리 교회 당장 역사 일어나겠죠. 1층에서 돌을 딱 쌓아놓고 강단 말씀 뭐 붙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잠깐만 쳐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생명 걸고 다 말씀 붙잡으시겠지. 뒤에 앉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율법 시대 아니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그죠? 두 번째, 이 말씀을 그래서 찾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가지고 포럼하는 교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낮 예배 끝나면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럼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하고 하면 그냥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랜덤으로 걸리겠죠. 그 사람하고 그냥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나는 무슨 말씀 붙잡았다. 처음 하다 보면은 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 부인이면은 뭐 그래도 뭐 솔직한 얘기를 한다. 남편이면 그래도 뭐 조금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쉽게 막 사실은 우리 지금 그 부도 날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그 정리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포럼하면서 교제할 때. 그리고 우리는 늘 대화하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가 뭘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평소에 안 하잖아요. 영적인 대화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처럼 밥 먹었냐? 애들은 어떻게 됐냐? 이래가지고 자자 뭐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된 사람은 야구 어떻게 됐냐? 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욕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대화만 우리는 거의 90% 하고 있다니까요. 바꾸자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대화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교제, 복음 누리는 모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불신앙하는 모임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불신앙은 암이에요. 진짜 암이에요. 암 걸리면 뭐 실패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도 암 걸릴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큰 암이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 싹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요 무슨 메시지가 나와도 삐딱하게 보입니다. 저 얘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듣게 됩니다. 영이 병든 거예요. 골수에까지 병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수술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고 뭐 했다는 거죠? 성찬식이었다는 거잖아요. 뭐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묵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림이지만 주일 난 예배 끝났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대화해가지고 뭐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먼저 하고 오른쪽이 왼쪽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3분만 보러 마는 거예요. 1분 30초씩 아니면 1분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너무 길게 하면 다 힘들어요. 짧게 메시지 제일 길게 하는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네. 저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메시지 진짜 짧습니다. 우리 오금 빌라 지교회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5분만 하고 옛날에 우리 방산고등학교 다락방 할 때 메시지 3분 만에 끝내고 애들 들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니까 오후에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주님을 왜 저런 인간을 세우셨습니까? 이러면서 자, 근데 포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진짜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언약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한다는 자체가 그간 꺾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죠? 근본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요 1, 2, 3번이 되어지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인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42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시켰어요. 아까 얘기했죠? 레마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당해 있는 문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보셨어요? 그걸 하자는 거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되면 돼요. 그럼 성적은 상관없어요. 결과는 상관없다니까요. 정말로. 저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성적을 얻는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좋은 대학,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 안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냐?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그럼 뭘 하면 되느냐? 공부 속에서 24시를 누릴 수 있도록 찾아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죠. 공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공부예요. 성적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학원 계속 보내고, 이러니까 훈련 못 받게 만들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본주의 배워가지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시험 기간 다 돼가지고 학원 보충 있다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정도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인생은 타협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세 친구 보고 절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절을, 몇만 명이 절을 한다니까요? 몇만 명이 절을 해가지고 자려 경례 이러면 다 같이 막 음악 소리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절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절을 하는데 키가 작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몇만 명이 있는데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인사 이렇게 하는데 살 이래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되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골방에서 문 잠가놓고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참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혼자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를 눈 감고 해야 됩니까?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지. 일하면서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면 그 순간 인본주의 되니까. 새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당당하게 서가지고 다 인사하는데 당당하게 이래가지고 발 뒤꿈치 들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기도,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서 증인으로서 렘넌트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주시느냐?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이 시간표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오늘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세요. 요거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할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와가지고 들으세요. 딴 데 성경 공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당 와가지고 핵심 메시지 들으세요.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말씀의 흐름이 똑같다는 게 보입니다. 토요일날 유광수 목사님 하신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윤도 목사님 하신 메시지가 같은 흐름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실천이 어느 날 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 많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많이 붙잡고 기도해요. 제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요게 되어졌으면 하나님과 이미 방향이 맞아져 버렸거든요. 생각나면 하면 됩니다. 저처럼 뱃살 보이면 붙잡고 기도하고 안 보이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실 건데요. 자,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나온 결과가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부흥된다. 여러분의 사업에, 렘넌트의 학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요게 되어질 때. 1, 2, 3번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는 영적 상태 속에서 나에게 이것이 적용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감기 수준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해야만 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눈치채는 만큼 빨리 빠져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강단 메시지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현장 다락방에서 지교회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기도 수업하는데 들을 수 있어요. 성경책 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들리고 있다? 병들었어요. 빨리 진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그리고 병원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싶으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전도자를 만나세요. 목사님 만나셔야 돼요. 그때는 교역자 만나가지고 빨리 이 병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집중적으로 투약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공예배. 사람들이 공예배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뭐 이제는 거의 다 맞벌이니까. 낮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전업주부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기가 옛날보다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막 이렇게 6시 땡 하면 바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직장들이 아니니까. 어려운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시간이 그럼 전혀 없느냐? 내가 인생 살면서 금요예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1년 내도록 한 번도 없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내가 그걸 빠질 수 있잖아요. 공예배를 빠질 수 있는데 빠지는 게 너무 평안해. 빠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가서 참 안타깝다. 아, 나 참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게 하나님 자녀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지만 내가 참 속상하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고 어디 놀러가가지고 금요일날 불금이다 이러면서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마시러 다니고 막 맛집 기행 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맛집 투어 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요 영적 상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배가 들어있습니다. 경배가 뭐죠? 한자 그대로 경건하게 절하는 거잖아요.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주님 오늘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뵈면요. 그 앞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 저절로 나옵니다. 복음 갖고 있으니까 살았지. 복음 없는 상태였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그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냥 소리 나오면 찬양하고 소리 안 나오면 찬양 안 하고. 그래서 박수 시작하면 좀 쳐주다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선도 운동하는 팀들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찬양을 못 느려. 메시지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메시지 듣는 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메시지 끝났다면은 기도 끝나기도 전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차가 빠져야 되고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배 시간 전에도 보면 찬양할 때 다 돌아다닌다니까.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인데 그걸 못해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뭐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찬양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 막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막 열심히 박수 손에 벌겋게 되도록 박수 차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 있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힘 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입만 뻥긋뻥긋 하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혼자 다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심이요. 내 생을 드리는 중심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이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큰 질병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스랍 천사들이 그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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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해가지고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매주 경험한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경험한다. 여러분은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응답받으면 그거 가지고 찬양하고 응답받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응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찬양은 우리 다락방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행하신 일 말고 그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는 시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냥 아무 다른 말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여호와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요 예배요. 자,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얘기인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겠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찬양했어요. 이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이게 다윗과 다윗의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포커싱 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또 예배를 축복받는 자판기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중심,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죠? 자,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만약에 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게 되지 않는 상태라면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역하잖아요. 그 사역도 병든 거예요. 열심히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치교회하고 팀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역이 자기 열심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넘치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역이 아니고 내가 힘내가지고 하는 내 열심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역이 나한테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한 사역이었으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소리 크게 내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신데 소리 크게 내자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찬양인도 하니까 박수 안 치는 사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찬양 저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십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얼마나 표정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한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었는데 나와가지고 막 표정 웃기지도 않는데 웃기는 말이라도 하고 뭐 웃으라고 하든지 웃기진 적도 없으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좀 웃으십시다 이러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니나 웃어라 뭐 이러면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 안 합니다. 그 말 안 해요. 여러분 많이 웃어주십시오 제발 뭐 이래가지고 찬양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그죠? 자, 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그 싸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죠?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배하는 시간에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돌립니다. 사람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빼앗는다니까요. 다른 데로 자꾸 끌고 가요. 빼앗기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사회를 볼 때가 많이 없지만 주일 낮 예배 사회할 때 그렇게 제가 일부러 안 해요. 막 기도자 나올 때 막 인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는데 서정래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인데 서 장로님은 항상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손하게 기도하고 올라오신데 저는 인사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되게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은 나한테 인사하고 나는 인사를 안 하고 앉아버렸으니까 사실 되게 죄송했는데 근데 굳이 안 한 이유는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누구도 인사를 받으면 안 되니까 라는 기준이 저한테 있어서 그래요. 조금 고집스러운 기준이지만.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도 사실은 인사하는 걸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요심야 기도회 때 우리 구역별, 지역별, 기관별 찬양할 때 있죠. 저는 한 번도 인사하고 들어간 적 없습니다. 안 보셨겠지만 저는 인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인사를 사람한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고집이에요. 이거는 해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적 싸움하기 위한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인사 쓰고 다니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지금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 시간 날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촉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왜? 이 시간 나는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거든요. 강력한 싸움의 자세로 딱 긴장돼가지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그만한 음성 들려주시는데 그게 들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에 대한 답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한 시대와 미래의 흐름이 보여요. 다니엘이 그거 봤다니까요. 요한이 그걸 보니까 요한 계시록이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예배 성공하는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는 캠프 해야 돼요. 전도 캠프, 공예배 성공시키는 전도 캠프. 그래서 모든 기관 예배 성공시켜야 됩니다. 모든 금요 심야 우리 수요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 회사 그만두고 다 예배 나와라 그 말 아닙니다. 예배를 나가는 게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가능하면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성공하고 후영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후영예배. 후영예배 교재를, 공과 교재를 제가 쓰거든요. 유목사님이 쓴 교재인데 단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이게 문장으로 고쳐줘야 여러분 하시기 편하다 그래가지고 문장으로 고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보 작업이 한 6시간, 7시간 되게 됐어요. 전에는 2시간 하고 끝났는데 이전에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지난주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목사님 설명한 거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걸 주일날 되면 유목사님 풀어주시는데 우리 주부는 금요일날 나가야 돼요. 이러니까 되게 애먹었어요. 그래서 막 그날은 밤샜어요. 5시까지 주보 이거 뭐 문장 푼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구역 예배 때 이거 읽으시는 구역 손들어 보라고 하면 죄송하죠. 예, 안 드시는 분들을 대성할 테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살짝 찔리시고 구역 예배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구역의 사정을 알고 기도가 통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통해야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예배 같이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을 자꾸 팀사역해가지고 우리 공예배 성공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전도 캠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 저녁 예배 때 보면요, 가끔 가면 여기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결돼가지고 계속 막 만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저녁 예배 왔는데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진짜 예배 시작할 때 3명 앉아있어요. 2명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반주자하고 저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 빨리 오기 힘들죠. 7시 반. 옛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6시 땡 해가지고 칼퇴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일단 되게 당황해요. 온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 교회는 건물이 6층까지 있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고 웅성웅성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앉아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캠프인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왜냐하면 수요 오전에 다 오셔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살짝 덜 당황시키려고. 근데 솔직히 우리 잘 안 오잖아요. 그죠?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말세 때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사단과 싸우는 예배 승리하는 전도 캠프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참사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매일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이 삶이 우리 후대에게 모델로서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